VOA 세계 뉴스입니다. 터키 정부가 오늘 러시아의 해상 봉쇄로 반출되지 못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 문제에 대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유엔 사이에 논의를 주최합니다. 훌루시 아카르 터키 국방장관은 어제 터키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방부와 유엔 대표단은 이스탄불에서 우크라이나 항구들에 대기 중인 곡물이 바다를 통해 국제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안전한 선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산 곡물 반출 문제를 놓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각각 별도의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흑해를 통한 통로 확보 구상 계획을 위해 이제는 유엔이 행동을 취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는 터키는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오길 원하고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의 계획에 적극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의 해상 봉쇄로 바닷길이 막힌 우크라이나가 다뉴브강을 통한 곡물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리 바스코우 우크라이나 사회기반시설부 차관은 어제 지난 나흘 동안 선박 16척이 비스트레 하구를 통과했다며 이런 속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스코우 차관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을 늘리고 항로에서 예상되는 혼잡이 일주일 내에 제거될 수 있도록 루마니아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회기반시설부에 따르면 다뉴브강의 순리나 수로를 통해 우크라이나 항구로 진입하기 위해 선박 아녀 척이 대기 중입니다. 비스트레 운하를 포함해 다뉴브강의 이용은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뱀섬으로도 불리는 즈미니 섬을 지난달 러시아로부터 탈환한 뒤 가능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회기반시설부는 지난 2월 러시아 침공 이전에는 약 80%의 우크라이나 곡물이 흑해 항구를 통해 수출됐지만 현재는 오로지 다뉴브강 내 하항, 철도, 도로 검문소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경로는 현재로는 기존 항구들의 용량을 완전히 대체하기에 불충분하다며 지난 6월 약 250만 미터톤의 물품을 수출했지만 이는 기존에 기대했던 800만 미터톤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에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 어제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대사관을 개설했습니다. 러시아 매체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나탈리아 니코노로바 외무장관과 올가 마키에바 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자국 외교관들이 시민들로부터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매우 많은 수의 청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열린 모스크바 주재 대사관 개설 행사에 러시아 고위 관리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키에바 대사는 우리 국민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축하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사흘 전인 지난 2월 21일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했습니다.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이 같은 행위를 강하게 규탄한 가운데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두 공화국의 독립과 중국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러시아 외에 시리아뿐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어제 우크라이나 남부의 러시아군 탄약고를 향해 장거리 미사일 타격을 가해 52명의 러시아인을 사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이날 러시아군이 점령한 헤르손주 노바 카우카 마을을 타격했다며 장거리 로켓과 폭격으로 러시아 침략자들의 탄약고와 병력, 장비 밀집 지역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사령부도 성명을 내고 이번 타격으로 적들은 병력 52명과 MSTAB 야포 1대, 박격포 1대, 그리고 기갑 차량을 포함한 7대의 차량과 노바 카우카에 있는 탄약고를 잃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즉각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측의 발표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러시아 국영매체 타스통신은 러시아에 의해 임명된 블라디미르 레온 TF 카우카 시장의 말을 인용해 이번 공격이 민간인과 민간시설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아이 두. 지난 10일 미국 뉴욕 맨하튼 예술 공연의 전당 링컨 센터 앞 공원에서 결혼 서약의 맹세가 이어졌습니다. 웨딩드레스에 턱시도를 입은 신랑 신부도 있었고요. 원피스에 간편 정장 차림의 커플도 있었고 남남, 여여, 동성 커플과 나이 지긋한 중년의 커플까지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사랑을 축하하는, 사랑의 경의를 표하는 결혼 행사에 초대됐습니다. 자, 이날 행사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일상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거나 미뤄야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링컨 센터가 마련한 문화 치유 프로그램 도시의 여름 행사 100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결혼을 미뤘거나 약식 행사로 부부가 된 사람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가족 친지들을 불러놓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축하받고 즐길 수 있도록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준 건데요. 오케스트라 연주가 흐르는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이날의 주인공들에게는 축하의 꽃다발이 전해졌고요. 뉴욕시장이 환영사를 하고 목사와 랍비가 사랑의 맹세를 받았습니다. 자, 브로드웨이 뮤지컬 배우들의 축하 공연, 포옹하고 키스하고 다양한 포즈로 기념사진을 찍는 커플들의 모습도 인상적인 날이었습니다. 피로연은 밤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는데요. 별빛, 달빛과 함께 나무에 장식된 반짝반짝 불빛이 분위기를 더했고요. 높이 매달린 디스코볼 아래 펼쳐진 500쌍의 댄스 파티가 사랑의 도시, 사람의 도시 뉴욕의 진면모를 보여줬다는 반응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 인사. 오늘은 1902년 미국 하와이행 첫 이민선에 올랐던 안재창의 네 번째 순서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7월 14일 목요일 북한, 세찬비를 뿌린 비구름이 점점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계속됩니다. 평안남도와 황해도 지역은 오후에 비가 멈추겠습니다. 황해도와 평안남도, 함경북도, 양강도 지역에 내리는 비는 5에서 40mm 정도, 여전히 강원도가 많습니다. 20에서 60mm 정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은 선선한 편입니다. 삼전이 13도, 해산이 16도, 함흥이 19도, 원산 장전 20도고요. 신의주와 평양은 21도, 개성의 아침 최저 23도입니다. 낮에는 비구름대 물러가면서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개성이 31도로 가장 높습니다. 평양이 30도, 신의주 29도, 원산 장전 26도, 함흥 27도, 해산이 25도, 청진 23도입니다. 동해상 흐리고 비 내립니다. 서해는 오전 한때 비 내리다가 맑아집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m, 먼바다 3m까지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 오전에 물결이 조금 더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우크라이나 곡물을 운송하기 위한 4자 협상이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대에 쫓겨난 스리랑카 대통령이 몰디브로 도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리랑카에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이른바 디지털세 도입 시한이 2024년으로 연기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로 갈까요? 우크라이나 곡물을 운송하기 위한 4자 협상이 시작된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운송이 봉쇄된 우크라이나 곡물을 흑해를 통해 반출하기 위한 협상이 13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그리고 유엔이 참가합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산 곡물 지금 흑해 항구를 통해서는 수출이 안 되는 거죠?
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해군이 항구를 봉쇄해 이 자국 곡물을 수출하지 못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현재 흑해 연안 항구들에는 이 러시아군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기뢰가 깔려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세계 밀 생산, 밀 공급에 아주 중요한 나라죠.
맞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밀뿐만 아니고요. 옥수수와 해바라기 기름의 이 최대 수출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하지만 이 전쟁 탓에 해당 곡물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수출이 봉쇄되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막대한 양의 곡물이 우크라이나 안에서 밖으로 반출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네. 보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따르면 현재 약 2200만 톤의 곡물이 우크라이나 안에 그대로 쌓여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곡물 운송 중단이 세계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맞습니다. 이 때문에 이 해당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우크라이나 곡물에 많이 의지하는 지역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이 여파로 최대 1억 8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굶주림이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곡물 반출 문제에 대한 러시아 쪽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러시아 정부는 곡물의 안전한 운송을 보장할 수는 있지만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러시아 외무부의 표트르 일리체프 국제기구 국장은 곡물 운송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의 무기 밀수를 막을 수 있게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을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리체프 국장은 우크라이나 당국이 배들이 항구를 떠나는 것을 금지해 16개 나라의 70여 척의 배가 우크라이나 항구들의 발이 묶여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유엔이 지난 몇 달간 이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반출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협상과 관련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드디어 길이 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은 이 우크라이나산 곡물 운송을 조율할 센터를 이스탄불에 만들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러시아 대통령실은 푸틴 대통령이 다음 주에 이란을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이란에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그리고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회담하는데요. 러시아 대통령실은 이 3자회담 외에 러시아와 이란 그리고 러시아와 터키 사이 양자회담도 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 중동 순방을 시작한 상황에서 이 푸틴 대통령의 이란 방문 계획이 발표돼서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 세 나라 정상이 만나서 어떤 문제 논의합니까?
네, 러시아 대통령실은 이 3자 정상회담은 이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아스타나 협상 프로세스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터키와 러시아는 모두 시리아 내전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는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 터키는 시리아 북서부를 기반으로 하는 반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이란이 러시아 측에 무인기, 그러니까 드론을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네요.
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2일 브리핑에서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란 정부가 러시아에 무기 탑재가 가능한 이 수백 대의 드론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이란산 드론에 눈길을 돌리는 이유가 뭘까요?
네, 설리번 보좌관은 이란이 러시아에 드론을 공급한다는 것은 최근 몇 주 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집중 공세를 펼치면서 러시아산 무기가 부족해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란은 러시아군이 이 무인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준비하고 있으며 빠르면 이달 중에 관련 훈련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란이 이 러시아의 드론을 넘겼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측이 드론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맞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터키산 드론을 이용해서 큰 전과를 올렸다고 하는데요. 이에 맞서서 러시아군도 이 정찰 임무 등의 드론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반정부 시위에 쫓겨난 고타바야 라자팍스 스리랑카 대통령이 스리랑카 밖으로 도피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라자팍사 대통령이 13일 군용기 편으로 이웃나라인 몰디브로 피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스리랑카 공군이 성명을 내고 라자팍사 대통령이 13일 일찍 수도 콜롬보 근처에 있는 국제공항을 떠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정부 소식통은 라자팍사 대통령이 현재 몰디브 수도인 말레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라자팍사 대통령이 이제 몰디브에 머무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정부 소식통은 라자팍사 대통령이 아시안의 다른 나라로 다시 떠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네. 라자팍스 대통령이 13일부로 사임하겠다 뜻을 이미 밝힌 바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마힌다 야파 아베이 와르데나 스리랑카 국회의장은 영상 성명에서 라자팍사 대통령이 나에게 전화를 해 오늘까지 사직서가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는 또 라자팍사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면서 헌법에 따라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를 대통령직을 수행할 사람으로 임명했다고 나에게 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시위대는 위크레메싱게 총리의 사임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위크레메싱게 총리는 사임을 거부했습니다. 이 과도 정부가 들어선 뒤에 물러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 위크레메싱게 총리가 13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일부 지역에 통행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시위대가 총리 집무실까지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시위대가 13일 저지선을 뚫고 총리 집무실 내 난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시위대가 이 총리 집무실 주변에 모여들자 스리랑카 군이 최루탄을 쏘면서 시위대를 저지했는데 결국 이들은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크레메싱게 총리는 TV연설을 통해 군의 필요한 질서를 회복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경제난을 겪고 있는 스리랑카에서 최근 반정부 시위가 연이어 벌어졌죠?
네, 스리랑카가 보유 외화 부족 등으로 경제가 파탄나면서 기름이나 의약품, 식품 등 생필품 공급이 중단되고 물가가 치솟아서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았는데요. 이 네.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리랑카는 지금 국가 파산 상태고 또 국제통화기금 IMF하고 구제금융 제공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집권 세력이 그간 이 경제 운영을 잘못한 데다가 이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이 주력 산업인 관광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경제가 수렁에 빠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장기간 스리랑카 정기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라자팍사 대통령 집안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이 대통령과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시위대가 대통령 집무동을 점거하고 총리 자택에 불을 지르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라자팍사 대통령이 결국 13일부로 사임한다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디지털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디지털세의 도입 시한이 연기됐다는 소식인데요.
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최근 주요 20개국 재무장관들에게 이 디지털세 도입 시한을 2024년으로 1년 연기한다고 알렸습니다. 이 디지털세는 고정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이 직접 매출을 얻은 영토 안에서 해당 국가가 이들의 매출액에 일정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네, 디지털 기업이라는 게 어떤 기업의 이름이 아니라 기업의 형태인 거죠?
그렇죠.
어떤 형태입니까?
네, 뭐 온라인 광고나 중개, 판매,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세는 이런 디지털 기업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사업장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과 미국에서 디지털세가 도입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미국에 위치한 기업이 한국에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를 판매했다면 한국 정부가 이 기업의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네.
반대로 한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에 가령 뭐 웹툰 서비스를 판매했다면 미국이 이 기업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국제사회가 디지털세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있죠?
네, 이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이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기존 법인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정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데요. 하지만 디지털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세금 부과 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이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기업의 경우에 실제 매출 가운데 일부만 과세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역에서 사업하는 해당 국가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기업의 매출에 대해서 일반 기업처럼 온전하게 세금을 매기겠다 이런 발상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디지털 기업 시장이 세계적 규모의 독과점 구조로 형성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에서 이 세금을 피하는 게 가능하면 이 시장 소재지 국가 국민들의 소득이 글로벌 디지털 기업을 보유한 국가로 이전되는 결과가 발생해 국가 간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털세를 도입하자는 건데요. 현재는 주로 OECD나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이 디지털세 도입 시한을 연기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은 이 관련 협상이 국제 세금 규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이 새로운 개념과 관련해서 이 복잡하고 기술적인 협상이라면서 이걸 되도록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이 제대로 된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OECD가 검토하고 있다는 이 디지털세 체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네, 디지털세는 크게 매출 발생국 과세권 배분, 필라1과 이 글로벌 최저한 세율 도입, 필라2로 구성됩니다.
네. 네,
먼저 필라1은 이 다국적 정보 기술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한 국가들이 나눠 갖는 겁니다.
네.
다음 필라2는 나라마다 다른 법인세율의 최저한 세율을 15%로 정하자는 겁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지난해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사 중인 하원 특별조사위원회가 사태의 책임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미 보건당국은 코로나 백신 추가 접종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오는 2024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로 조 바이든 대통령 이외의 인물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관련 여론조사 결과까지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의사당 난입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하원 특별위원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했군요.
그렇습니다. 하원 특위는 12일 열린 청문회에서 작년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혼란의 책임자로 지목했습니다.
예.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 대선 결과 인증을 막기 위해 지지자들을 워싱턴으로 불러들이는 폭발적인 초대로 대혼란에 불을 지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특별위원회가 이렇게 보는 이유부터 볼까요?
예, 특위는 의사당 난입 사태가 발생하기 며칠 전인 지난 2020년 12월 19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린 트위터의 글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백악관의 참모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선에서 진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호소하면서 대선 결과를 뒤집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거듭 촉구했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위터에 내가 2020년 대선에서 패한 것은 통계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이어 1월 6일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다. 거기에 가라. 그리고 거치로 져라라는 게시물을 올린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시물이 극우단체를 비롯해서 지지자들의 폭력을 부추겼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날 폭력에 가담한 이들은 우리는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서 온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예.
특위는 그 증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열렬한 우익단체 회원들의 비디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네.
이 영상은 1월 6일에 합동의회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인증을 막기 위해 워싱턴으로 모일 것을 동료 회원들에게 촉구하고 있는데요. 하원 특위 소속인 제이미 레스킨 의원은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윗은 온라인상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특위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좌관들은 대통령의 패배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특위는 이날 펠 스폴로니 전 백악관 법률고문의 녹화된 증언을 공개했는데요. 스폴로니 전 고문은 이 영상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트럼프 전 백악관 고문도 같은 생각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모이라고 했고요.
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모들의 조언 대신에 트윗을 올리기 전 전날 밤에 만난 두 명의 법률 고문,
네.
즉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시드니 파월 변호사 그리고 측근인 패트릭 번 씨의 조언을 받아들였다고 특위 밝혔습니다. 특위는 이날 줄리아니 전 시장의 녹화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지난 대선이 사기였다고 주장하며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네. 자, 특별위원회가 지금 의사당 난입 사태에 가담한 사람들도 조사를 하고 있죠?
예, 특위가 이날 공개한 다른 증언들은 폭력 사태 배후로 지목된 프라우드 보이스와 오스키퍼스 회원들이 의사당 난입 사태 사태산 역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이 두 단체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는 극우 성향 단체들인데요.
네.
프라우드 보이스의 간부 5명은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선동적 음모 혐의로 기소돼 올해 말에 재판을 앞두고 있고요. 오스키퍼스 회원 11명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들 중 3명은 이미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네. 자, 이 사람들 말고도 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법적 처벌받게 된 사람들이 많죠?
예, 의사당이 시위대의 공격을 받은 이미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현재 800명 이상이 무단 침입 또는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요. 300명 이상이 유죄를 인정했거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자, 이들의 형량은 몇 주에서부터 뭐 4년 이상까지 다양한데요. 프라우드 보이스와 오스키퍼스 회원들을 상대로 제기된 이 선동적 음모 혐의는 훨씬 더 긴 형량을 선고받게 됩니다.
네. 자, 이외에도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들 뭐가 있습니까?
네, 최근 열린 공개청문회에서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캐시디 허친스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허친스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말 재선 실패에 무척 화가 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허친스 씨는 의사당 난임 사건 당시에 백악관에서 일한 직원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허친스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위대의 폭력성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해 우려하지 않았고 또 경호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난입 사건 현장에 직접 가려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허친슨 씨의 증언 내용이 어떤 반응이었었죠?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허친슨 씨를 완전히 가짜라고 깎아내렸는데요. 하지만 특위 소속의 레스케이원은 12일 NBC 방송에 출연해서 지난 8일 이어진 스폴로니 전 고문의 비공개 증언에서 허친슨 씨의 증언이 사실로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레스킨 의원은 시폴로니 전 고문이 허친스 씨에 대해 반박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앞선 청문회에서는 어떤 증언들이 나왔습니까?
예, 증인들은 지난 대선에서 승패를 뒤집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부정투표가 있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선거 사기를 주장하며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최측근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특위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행정특권을 철회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특위에 대해선 정당한 절차도 반대 신문도 공화당 의원이나 증인의 출석 또는 인터뷰도 허용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을 하면서 보건당국이 바이러스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5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코로나 백신과 추가 접종, 자가 진단, 적합한 마스크 제작과 보급, 그리고 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국민들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죠.
예, 로시아 월란스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이 12일 브리핑에서 미국인들의 백신 접종률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최신 접종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심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어책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특히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의 바이러스 상황에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월란스키 국장은 지난해 지난주 기준으로 BA4가 전체 감염자의 16%, BA5는 65%를 차지했다면서 이 두 오미크론 변이가 미 감염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우세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BA5는요, 다른 변이에 비해서 전염성이 매우 높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또 뭐 백신이나 자연 면역을 돌파해서 재감염률도 높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월란스키 국장은 이런 변이 확산으로 하루 평균 입원 환자도 현재 약 5,100명으로 지난 5월 초와 비교해 배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확진자도 그렇고 입원 환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네요.
그렇습니다. 월란스키 국장은 현재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입원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당장 부스터샷을 맞아서 감염과 입원 그리고 중증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특히 오는 가을에 새로운 부스터샷이 나오기 전에 더 많은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오미크론 변이에 특화된 부스터샷이 나오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부스터샷에 맞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상황 상황에 보건당국이 부스터샷을 더 확대할 가능성도 언급했다고요?
네. 아시시자 백악관 코로나 대응 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모든 성인을 위한 2차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두 차례 백신 접종 후 맞는 추가 접종이 부스터샷이니까
그렇죠.
2차 부스터샷이란 이제 네 번째 접종을 말하는 건데요.
예.
이 자 조정관은 국민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보건당국이 논의하고 있다며 하지만 결정은 미식품의약국 FDA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은 미국에서 2차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예, 보건당국은 50세 이상 성인에게 2차 부스터샷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CDC에 따르면 50세 이상 성인 가운데 2차 부스터샷을 접종한 비율은 현재 28%에 조금 못 미칩니다.
네. 자, 올가을에 다시 코로나가 크게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건당국이 뭐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조정관은 우리는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코로나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BA5를 직면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도구는 계속 작동한다며 우리는 대부분의 코로나 사망자를 막을 수 있는 지점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네,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오는 2024 대선 등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자, 주목되는 게 있습니다. 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예. 자, 여론조사 결과 하나씩 살펴보죠.
예, 먼저 뉴욕타임스 신문과 시에나 대학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 조사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유권자 약 8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조사에서 그러니까 오는 2024 대선 민주당 경선에 투표를 하려는 유권자 가운데 당이 바이든 대통령을 재지명하길 원하는지 묻는 항목에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26%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네. 바이든 대통령 외에 다른 후보자를 원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이보다 배 이상 많은 64%로 나타났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말고 다른 후보자를 원하는 이유도 물었겠죠?
예, 여론조사는 바이든 대통령 외에 왜 다른 후보자를 원하는지 물었는데 응답자의 3분의 1이 나이를 거론을 했습니다.
네네.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더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나이가 너무 많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는 79세로 이미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최고령입니다.
네.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2024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서게 되면 그때는 거의 82세가 됩니다.
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가운데 거의 8명이 현재 미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걸로 본다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현재 미국이 마주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20%가 일자리 등의 경제 상황 그리고 15%가 인플레이션 문제라고 답하며 이 경제 관련 사안이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 조사 말고 다른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도 볼까요?
예. 폴리티코와 모닝 컨설트 역시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자, 이 조사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약 2천 명의 유권자를 상대로 조사했습니다.
네.
자, 이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024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고 보는지를 묻는 항목에 18%가 그렇지 않다. 그리고 46%가 절대 아니다 라고 답해서 과반이 바이든 대통령의 출마에 반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조사에서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가 문제가 되는 걸로 네. 나타났습니다.
자, 요즘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추세가 어떻습니까?
예,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지난 2021년 1월 취임 후 현재까지 지지율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네.
자, 취임 후 50%대의 지지율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지지한다는 응답률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보다 더 낮게 나타났고요. 이후 지지율이 계속 하락해서 자, 6일 현재 지지율은 36%에 불과합니다.
네.
반면에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59%에 달해서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6명이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2024 대선 관련해서 주목되는 건 과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출마를 할지 그 여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혹시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여부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까?
예, 폴리티코 여론조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는데요. 2024 대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해야 한다고 보는지를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13%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48%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는 등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출마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이 바이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꼽혔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에 대선에 당선이 되면 78세의 나이로 대통령직을 맡게 됩니다.
자, 나이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 어떤 입장인가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일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나이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글에서 80대와 90대에도 유능한 사람이 많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그중 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것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80세부터 시작한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 전 대통령도 모두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요.
네.
자, 그러면 혹시 두 사람이 다음 대선에서 맞붙게 된다면, 혹시 네, 맞붙게 네, 된다면 누구를 더 지지하는가 이런 것도 나왔습니까?
예, 뉴욕타임스 신문이 여론조사에서 자, 오늘이 당장 대선이라면 누굴 뽑을 것인가라고 물었는데요.
네.
자, 그 결과 바이든 대통령을 뽑겠다는 응답률이 44%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뽑겠다는 응답률 41%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순서입니다. 오늘은 1902년 미국 하와이로 가는 첫 번째 이민선에 올랐던 안재창의 네 번째 순서입니다. 안재창의 본토 대평원 생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첫 이민선을 타고 하와이에 왔던 안재창은 10개월 동안 첫 한인 이민자들이 보내진 모크레이아 농장에서 일하다가 호놀룰루와 한인 노동자들이 많은 에와 농장과 가까운 와이파후 농장으로 1903년 11월에 옮겨와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인 이민사 전문가 안영주 씨는 안재창이 미국 본토에 이주할 기회를 본격적으로 엿보기 시작한 것은 하와이에 도착한 지 3년 반이 지난 1906년 봄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안재창이 미국 본토로 가려 했던 것은 본토에 더 큰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와이 사탕 농장에서 4년 일하면서 돈을 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와이 농장의 임금이 하루에 75전이었었는데 그의 두 배인 원 1달러 50전인 미국 본토로 가기를 원하였고 미국 본토에 가서 자유기업 제도를 배우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당시 하와이에 와서 서부 간선 철도를 놓는 철도회사 구인 모집에 응하지 않고 화물선을 타고 미국 본토의 동료들과 미륙국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두 번째 모험이었습니다.
안재창은 1907년 이른 봄에 동료들과 화물선을 타고 본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그는 일거리가 많은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로 떠났습니다. 안재창은 1907년 6월부터 1910년까지 유타주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약 1년 반 동안은 뜨내기 노동판에서 일하다가 1908년 경제 공황이 오기 전에 노동판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이민사 전문가 안영주 씨는 안재창이 이후 정원사로 일하면서 돈을 모았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본토에 1907년 봄에 미륙국한 안재창은 노동판을 떠돌아다니지 않고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북쪽 작은 읍 갈랜드 정원사로 정착하여 정원의 성인학교에 가서 영어를 배우고 돈을 모아 농장 임대를 하여 종사하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지런하고 깔끔하여 그가 각권 정원한 이웃의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와이 농장에서 함께 일했던 최경호가 안재창에게 네브라스카주 링컨으로 와서 함께 농사를 짓자고 제안합니다. 당시 최경호는 또 다른 한인사회 지도자였던 박용만과 네브라스카주 농장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안재창은 미국 대평원에서 믿을만한 사람들과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하고 링컨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민사 전문가 안영주 씨는 이는 안재창의 세 번째 모험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안재창이 네브라스카로 간 것은 당시 재임의 한인 지도자였던 박용만은 분전된 독립군을 연구하여 농업에 관심이 많았고 미국 정부는 건조한 대병원에 건지 경작법, 혼합재배, 사료재배, 대병원에서 재배할 수 있는 농작물 연구 등을 활발한 농산물 재배 연구와 농부들에게 봄에 농사에 필요한 돈을 구워주고 추수 후에 갖거나 봄에 농작물을 일정 가격으로 구입하는 등 새로운 재정순환도 개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재창이 링컨에 가서 박용만을 만나고 박용만이 투자한 농장에 합자하여 농장을 경영하게 된 것은 안재창의 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박용만에게서 농장을 소유하게 되는 절차를 배우고 한인 소년병 학교 출신이며 네브래스카 농가대학 졸업생이었던 정양필과 한시호에게 과학적으로 농사짓는 방법을 배웠으며 그들과 동업자가 되어 주식회사도 세웠습니다. 안재창이 네브래스카 대평원 지대에서 농사를 지을 당시 많은 한인이 이 지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민사 전문가 안영주 씨는 이는 초기 한인 이민자들의 개척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한인들이 미국 대평원으로 가게 된 것은 미국 대륙 횡단 철도가 19년 말에 완성되면서 동부 백인들은 날씨가 온화하고 기후가 기회의 땅인 서부로 계속 이주해 왔지만 20세기 초 한인들은 반대로 동양인이 많은 서부에서 동양인이 없는 동쪽으로 일자리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 중부 대평원의 백인들이 원하지 않는 변두리 땅과 일자리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남의 고향인이 되는 것보다 남들이 힘들더라도 자립하여 실업 자강을 추구하는 초기 이민자들의 개척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1910년경 네브래스카주 링컨에 많은 한인이 살았던 것은 박용만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한 이들은 미국 서부 관문인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자 대동공보 사장인 문양목으로부터 링컨으로 가서 박용만의 조언을 받으라는 조언을 듣고 그를 찾아가 일자리를 얻으러 링컨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2014년 안재창은 현찰 차용 형식으로 빌린 링컨 농장의 계약이 끝나자 새로운 모험에 나섭니다. 바로 회사를 세우고 동업자들과 직접 농장 구매에 나섰던 것인데요. 이는 그의 네 번째 모험이었다고 안영주 씨는 설명합니다.
1914년 링컨 농장 현찰 차용 계약이 만기가 되자 안재창은 네 번째 모험인 한인 농업 주식회사를 세우고 취지서를 재미한인신문 신한민부에 발표했습니다. 그는 콜로라도 웰드 카운티 한적한 갤러턴 그릴리 슈거 컴퍼니의 사탕무 지당 공장의 찌꺼기를 버리는 폐기장 옆구리 싸구려 땅을 구입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외딴 곳에 토지를 사서 농토를 개간하고 미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양배추, 상추, 호박, 오이, 당근, 꽃양배추를 재배하여 인근 작은 동시에 팔았던 것입니다.
당시 안재창이 농업자들과 함께 신한민보에 발표한 한인 농업주식회사 취지서는 미국에 이민 온 지 10년이 넘은 자신들의 처지와 환경을 돌아보고 의지를 다지는 글이었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열매 따기를 바라지 못할 것이고 곡식을 심지 않으면 추수하기를 기약하지 못할지니 만사 시작이 없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으니 그러면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사업의 기초를 잡지 않으면 오늘, 내일, 금년, 명년, 10년, 20년 지나 몇백, 몇천 년 후에라도 금일 형편에서 한 걸음을 떠날 수 없는 것이 사람마다 의심치 않을 일이다.
이후 시간이 흘러 한인 농업 주식회사는 재미 한인의 주식회사로는 처음으로 1918년 결산 보고를 하고 이윤을 주주들에게 분배하고 해산했습니다. 당시 신한민보에는 다음과 같은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네브래스카주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몇 해 전에 농사 주식회사를 조직하고 자본금을 모집하여 콜로라도 캘러턴에 토지를 사서 몇 해 동안은 큰 이익을 얻었으므로 장차 그 회사의 사업을 1층 더 확장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팔아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고 다시 더 좋은 실업을 경영할 터이라 하더라.
이 기사에 따르면 한인 농업회사가 성공적으로 농사를 지어 이익을 배분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한인 농업 주식회사는 농토 개발에 성공해 토지 가격을 높인 뒤에 이를 매각 처분해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인 농업 주식회사를 해산한 이후 안재창은 다섯 번째 모험에 나서는데요. 다시 안영주 씨의 설명입니다.
농지를 개간하는 경험을 얻은 안재창은 다섯 번째 모험인 농지 개간 회사 코리안 농척 회사를 1920년에 세우고 네브라스카에서 알게 된 한인들과 합작하여 콜로라도주 덴버시 외곽에 2만 달러를 주고 미 개간지를 구입하여 나무와 바위를 제거하고 진입도로와 농도를 만들어 수리시설을 넣어서 농장을 만들어 팔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재창의 다섯 번째 모험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결국 그는 여섯 번째 모험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토지 구매하는데 과잉 투자하여 운영 자금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다행히 시카고의 한 동포가 수천 달러를 투자하여 코리아 농촉회사는 공정을 면할 수 있었고 안재창은 네브라스카 대학 농과를 졸업한 한시호에게 뒤처리를 맡기고 디트로이트에 가서 여섯 번째 모험인 중국 음식 도매업을 정양필과 1921년에 도전하였던 것입니다.
네,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안재창 4편으로 안재창의 본토 대평원 생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대화 중 얘기가 주제에서 벗어날 때 얘기가 삼천포로 빠진다 이런 표현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곁길로 빠질 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It's great to be here.
Tell me about your telework plan.
Sure. I telework Monday and Tuesday. And Wednesday through Friday, I work in the office. When I telework, I have video meetings at 9 o'clock. Oh, on a side note, please call the computer service to fix the printer. I don't understand why it is so hard to fix the printer. The other day, I had to print
You're getting off track.
Oh, sorry, I got sidetracked.
제가 존에게 재택근무 계획에 대해 얘기해달라고 하자 존은 월요일과 화요일 재택근무를 하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회사에 출근하겠다고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다가 on a side note, 주제를 벗어나서 프린터 고장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잠깐 생각이 난 얘기를 할 때 by the way, 그런데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On a side note, 이 표현도 자주 쓰입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주제에 벗어난 얘기를 잠깐 하겠다는 것을 귀뜸해 주는 표현인 거죠. On a side note, 비슷한 표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담이지만 On a lighter note,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다가 여담이지만 간식은 피자예요. 이런 표현 가능하죠.
On a lighter note, our snack today is pizza.
오늘 대화에서는 주제에 벗어난 얘기를 너무 길게 해서 제가
You are getting off track.
당신은 주제에서 벗어났어요. 궤도에서 벗어나다. 실제 기차가 철로에서 벗어났을 때도
the train got off the track.
Get off the track을 쓰지만 이야기가 딴 데로 흘러갈 때도
You are getting off track.
당신은 주제에서 벗어났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기차가 궤도에서 벗어났습니다.
The train got off the track.
당신은 주제에서 벗어났어요.
You are getting off track.
어떤 때 우리는 얘기하다가 딴 길로 흘러갈 때 내 얘기가 삼천포로 빠졌네요.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I got sidetracked.
내가 주제에서 벗어나고 있네요.
I'm getting off track.
대화 중 주제에서 벗어나서 다시 주제와 관련된 얘기로 돌아올 때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표현도 하나 배우고 가겠습니다.
Where were we?
어디까지 얘기하다 말하는지 물어볼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Where were we?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자, 그럼 끝으로 내가 주제에서 벗어났네요.
I got sidetracked.
표현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So, tell me about your telework plan.
Sure. I telework Monday and Tuesday, and Wednesday through Friday I work in the office. When I telework, I have video meetings at 9 o'clock. Oh, on a side note, please call the computer service to fix the printer. I don't understand why it is so hard to fix the printer. The other day, I had to print
You are getting off track.
Oh, I'm sorry. I got sidetracked.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내 얘기가 주제에서 벗어났네요.
I got sidetracked.
내 얘기가 삼천포로 빠지고 있네요.
I'm getting off track.
얘기가 딴 길로 셀 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